자, 우리 지난주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었었어요. 도피성의 참된 의미는 단순한 휴식처나 피난처 개념을 넘어서서 전체 이스라엘 땅에 구조적 폭력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 기능을 만들어 정화를 시키고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근데 이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봐야 될 시선이 아니고 그 폭력의 주체에 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0장 20절까지인데 시간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서 9절까지만 일단 잘라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좀 한번 볼까요? 1절 신명기 20장 1절을 한번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그 좀 써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있었죠? 이제 보통 한 400년에서 430년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무슨 생활을 했는가 하면 아시는 것처럼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4대에 걸쳐 노예 근성이 아주 빼곡히 DNA화 될 정도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땀 흘리고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거두었던 모든 결실은 지배자에 의해서 다 빼앗겨가는 이런 세월을 4대에 걸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주인의식도 없고 주도권도 개념상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랬던 이들을 하나님이 뽑아내서 지금 어디로 들이시는가 하면 가나안으로 들이십니다. 가나안으로. 자, 근데 가나안 땅은 애굽 못지않게 애굽과 방불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구분하자면 여섯 개의 부족과 일곱 개의 원주민들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무시무시한 우상 숭배와 타락의 문화로 오랜 세월을 정착하고 있던 정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은 진공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땅에 이들을 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는 40년에 무슨 생활이 있었죠? 예,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우선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노예 근성을 정화시키는 기간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나안을 향한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순간이 임박해 있어요. 이제 모세는 이 대업을 사실상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미완의 과제로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죽습니다. 모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완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대업을 누가 이어받죠? 예, 여호수아가 이어받아.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도 사실상 세밀히 들어가면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룹니까? 이루지 못합니까? 예,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사사기를 한번 띄워주세요. 사사기서 1장부터 한번 좀 보죠. 사사기 1장 27절 부탁을 제가 안 드렸던 것 같네요. 예, 좋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앞 뒤로 좀 넘겨서. 아, 뜨네요. 27장 27절 저하고 좀 교독을 해가면서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28절 28절 좀 띄워주실까요? 아, 제가 이 한 절만 부탁을 한 것 같네요. 예, 요것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많이 거듭 반복되어 등장하는 문장이 뭐죠? 28절이 준비된 것 같은데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 이제 이중적인 상태가 소개되고 있죠. 뭐냐하면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왜? 이들의 존재가 힘과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뭘 시켰다고 되어 있죠? 노역을 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도 뭐라고 표현은 했는가 하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는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아는 겁니까? 네,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켜서 섞여서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이제 오늘 20장 그 유명한 헤렘법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헤렘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진멸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진군을 명령할 때 헤렘법을 적용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하도록 돼 있었어요? 진멸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진멸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옵션이 있었어요. 첫째,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 하면 화평의 조약을 맺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화평의 조약을 먼저 선언해서 이거를 수용하는 사람과 수용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수용하는 사람은 철저히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노예를 삼아요. 모든 것을 빼앗고. 근데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헤렘법이 적용이 돼서 다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평의 조약을 먼저 선언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전쟁이 궁극적인 목적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전쟁 자체가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1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혼선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멀리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주지가 가나안 내부가 아니라 그 국경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합니다. 이 화평도 사실은 전쟁의 한 수단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장 완전한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가 가장 완전한 승리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멀리 중심부 말고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는 화평의 조약을 맺게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이스라엘과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헤렘법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어떤 조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진멸입니다. 남녀, 젖먹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무조건 죽이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는 가나안의 중심부에 주민들과 원주민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다룰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좀 깊게 생각해 볼 내용은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좀 보자는 거예요.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절을 보십시다.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이 뭘 앞두고 있죠?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교나 군인이나 대장이 등장하질 않아요. 어떤 군인도 등장하질 않고 누가 등장을 하냐면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의 커다란 제사 행위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쟁의 초입에 이것을 준비시키는 사람으로서 어떤 군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군인이라는 표현은 구절 지나서야 그때 등장을 해요. 처음에 등장한 인물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두 가지 동사를 여기 표현하는데 잘 보세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어떻게 써요? 나아가서, 그렇게 돼 있어요. 나아가서라는 말은 나아가서라는 말은 나아가 쉰데, 재밌죠? 비슷해요. 그냥 히브리 말이나 한국말 비슷한데 이 나가시라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바짝 접근해서 최대한 가까이 가다, 그 뜻이에요. 가까이 가다, 가까이 가다. 그 다음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말하고, 이 다바르, 말하고, 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제사장에게. 그러면 제사장이 백성 앞에 나가시, 아주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까지 가까이 가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다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는 뭐냐 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액션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커다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백성이 지금 두 가지 동작을,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가서 두 가지 동작을 했어요. 첫째는 나가시, 즉 나아가서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까지 가까이 가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하여 전합니다. 이 동작과 이 행위 자체가 무슨 의미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를 제사장이 몸소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시 보시면 2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3절 다 같이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네, 자 여러분, 우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 상태를 네 가지로 이상하게 잘게 썰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3절 잘 보세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첫째, 겁내지 말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세 번째는요? 예, 떨지 말라. 떨지 말라. 네 번째는요? 그렇죠. 네 번째는 놀라지 말라.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연속선에서 하나의 감정 같지만은 미세한 일관된 그 발전이 있습니다. 우선 이 겁내지 말라라는 말은 라카클레바브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녹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쉽게 얘기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이 전쟁을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겁내지 말라는 단어에 쓰인 의미, 약해지다. 두 번째, 그러면 두려운 건 뭐냐 하면 이 두려운 것은 이 약해지는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지속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순간적으로 겁이 나고 약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지속이 되면 그 지속되는 감정을 뭐라 그런다고요? 두려움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더 강렬해지면 떠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그 심리적 상태가 뭘로 나타나는 거죠?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상태는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상태. 그래서 우리 그 운동선수들도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플레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참 신묘막측해서 심리적인 상태가 당장 영향을 끼칩니다. 마음이 오그라들고 마음이 주눅이 들면 플레이가 안 돼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하는 말 중에는 제일 자주 쓰는 말이 자신을 믿는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그거는 조금 교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심리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이 계속되면 지속되는 상태인데 그것이 떨다라는 말을 쓸 때는 신체적인 상태로 드러나는 뭐 눈이 흔들린다든지 손이 덜덜덜 떨린다든지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라는 말은 말하자면 공포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공포. 지금 누가 이 상태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네 가지 경우 케이스에 대해서 열애를 시키는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십시다. 4절부터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는 용기로 하는 겁니까? 용기가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까?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은 뒤집어 얘기해서 사실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용기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 말은 이스라엘은 어느 전쟁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이에요. 다시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또 떨릴 수 있어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떨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가 심리적으로 좀 단단해져라, 강해져라 그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강조하는 말이라고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우리의 싸움도 우리의 심리적인 단단함이나 심리적인 대범함으로 이기는 전쟁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그 어린 소년의 입에서 토해냈던 유명한 고백이 뭐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 할례 없는 백성이 누구의 군대를 모욕하는도다. 옳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이게 다윗이 했던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에 관한 모든 핵심적 가치가 다 녹아져 있어요. 그것은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원리고 질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기를 주고 상승시켜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용기의 근거, 우리 도전의 근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의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선을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떨지 말라, 두려워 말라는 우리의 심리적인 것을 더 공고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합쳐서 세력을 모아가지고 하나가 되고 아니에요. 이스라엘 성경에 드러난 모든 전쟁의 역사는 한 군데도 그런 식으로 이긴 전쟁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신뢰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싸움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놓는다고요. 믿습니까? 겁도 나요. 어떤 때는 내가 이거 이 모양 가지고 이거 될까 움찔거리기도 해요. 그럴 때 결국 이 도전은 그럴수록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의 말이지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격려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시컷 지어놓고 열면은 다른 사람이 갖게 된다 그 말이겠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 앞에 열외를 시키는 겁니까? 예. 전쟁이라는 대의명분이 걸린 국가적 공익이 걸린 상황 앞에 열외를 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열외를 시키는가 보세요. 6절 시작.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느라.
네, 이제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시컷 농산 지어놓고 포도 한 송이 맛보지 못한 자 돌려보내라 그 말이에요. 또 7절을 볼까요? 시작.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네, 여기에 좀 멈추어서서 우리 신명기 24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24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네, 이것은 율법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아예 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어떻게 할지니라? 즐겁게 할지니라.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참 낭만스러워요. 근데 오늘 이 열외의 내용 속에 사실 그 의미가 굉장히 깊게 녹아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그 직업 문제, 포도 농사. 이 사람 포도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경우는 집을 짓는 문제였어요. 자, 이것은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개인적인 행복 추구권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이 둘 양자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런 거죠. 국가라는 지금 전쟁을 앞에 이 사람들은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미 하이쉬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중에 이런 케이스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책임자가 지금 병력들을 소집해 놓고 미 하이쉬 그러면은 자 여러분 중에는 지금 집 짓다가 낙성식도 못하고 온 사람 그럼 몇 명 손들어요. 돌아가시오. 또 자 포도농사 다 지어놓고 열매 한번 맛 못 보고 온 사람 지금 전쟁 중에 손 들겠죠?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돌아가시오. 자, 이 중에 약혼만 해놓고 아직 결혼식 못하고 온 사람 돌아가시오.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요즘 한창 이제 우리가 좀 그 민주화가 되고 개인주의가 짙어지면서 국가의 정책과 시민의식과 충돌되는 경우가 왕왕 보도가 됩니다. 뭐 요즘 예를 들어서 한일 갈등이 심하잖아요. 이 종로가 어디선가 그 한일 이 반감 때문에 일본 제품을 쓰지 말자 이 운동을 사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여론에도 좋고 잘 되니까 어느 지자체 단체에서 이거를 자기들의 것으로 정책을 끌어와가지고 이슈화시켜서 일본 제품 쓰지 말자 이렇게 이제 관주도형으로 확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일어난 거예요. 너희들은 빠져라.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적인 주권과 개인적인 시민의식을 통해서 시작한 일이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이거는 관주도형으로 바꾸지 마라. 관은 빠져라.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또 플랜카드 다 뜯고 막 이랬던 적이 요 종로 쪽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보도와 기사를 쭉 보면서 참 이 국가주의라는 게 이렇게 무모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주의는 참 조심해야 돼요. 지금 사실 트럼프 정부도 이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사회주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점점 한국 사회가 의식 수준이 깨어지고 높아지면서 이제 관주도형이나 국가 정책, 국가주의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행복해져야 그 행복의 파이를 국민들도 나눠 가질 수 있다. 뭐 단순한 논리예요. 이 국가주의가 맹목적이 될 때 참 무서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치가 나오고 일제가 군국주의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전쟁에 난 그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충분히 이룰 수 있잖아요. 야, 지금 너 때가 어느 때인데 장가 타령이냐? 나중에 가. 그 포도 안 먹으면 죽어? 집 다 지어놨는데 누가 마무리 하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애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전쟁보다는 개인의 욕망과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돌아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예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집으로 그 개인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엇보다 뭐가 우선한다는 논리가 됩니까?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행복이라는 얘기입니까? 개인의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만약에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저거 청년들한테 신앙을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삼일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다 아 이제 성교 뭐 갈등 없이 빠져도 되겠네. 이걸 그렇게 또 적용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의 권리에 맡겨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게 강요하는 걸 참 조심해야 돼요. 헌금도 강요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봉사와 헌신도 그래서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선권을 먼저 우리에게 명시하신 것이 개인의 행복권이란 말이죠. 여기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 안에서 그 행복을 좀 누리고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다가 한국교회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어쩌다가 한국교회는 무슨 사명단체 같아요.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생리는 사명단체가 아니고 가족이에요, 가족. 저희 집도 가족이 있잖아요. 저도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양심적으로 아이들한테 우리 가족은 이런 사명이 있으니까 너 여기에 절대 열외가 되거나 여기에 딴소리 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삼일교회 나오기 싫어? 다른 교회 가. 다른 교회 가. 예. 네. 왜 아버지가 삼일교회 담임인데 아들, 딸이 꼭 삼일교회 나와야 됩니까? 본인이 싫으면 안 나오면 안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도 아버지 체면을 봐서, 제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개인의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하나의 예예요, 예. 예? 또 물어보고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너 진짜 그랬던 적이 있냐? 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참 아닐 말이지만은 이 목사의 아들, 딸로 산다는 것도 이게 고달픈 거예요. 다 리더망이 있고 다 걸려요. 걸려서 뭐 자꾸 말거리가 될 수 있고, 걔들도 피곤해요. 피곤해요, 보면은. 근데 저는 듣고 그냥 묵묵히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교회 가. 다른 교회. 예? 그렇다고 가나요? 삼일교회가 너무 좋은데? 예? 안 가죠. 예? 저는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부모가 가정의 무슨 사명을 위해서 아이들의 행복을 말살시키거나 무시하거나 할 수 있겠어요? 우선 네가 행복해라. 여기 하나님께서도 전쟁이라는 큰 명분 앞에 이런 여지를 두시고 백성들이 개인의 행복의 권리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삼일교회 좋은 교회. 오늘 결론은 이상하게 끝났지만 한 주간 주 안에서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9월 첫 주일 주일 밤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일상의 선교 나가는 선교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일상의 선교에서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성령님 9월 한 달 동안에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특별히 또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각가지 소원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개인의 행복을